I love you, my friend. 사랑한다, 친구야. You are the hope of tomorrow. 우리가 희망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 쓰이는 말 같습니까? 순천에 있는 어느 중학교 교훈입니다. 어른 중심의 사고에서 교사 중심의 판단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바뀌니까 그 학교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 80%랍니다. 사고의 변화가 이 생각의 전환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목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목회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늘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일상이 매너리즘에 머물지 말고 우리 신앙의 패턴을,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날성근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 죄됨을 발견하고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회개 역사, 말씀이 행동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적개심, 분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일어나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적개심이 일어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적개심을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멀쩡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숙덕궁하고 모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이용당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는 은폐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어떤 사람은 이 금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금을 가지고 찌르고 다니면서 자기 편 만든다고 안 되면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 여러분,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는 새 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대에 새 술을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낡은 부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서도 말씀을 받고서도 소금친 듯 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 결핍, 허물들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분기탱천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을 정당화내지 합리화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마구 공격해대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 겸손한 자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내 말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자기의 의, 자기의 틀,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의 병이 들었고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지만 오늘날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성도들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행동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기도문과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이질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도를 보면 하나님 설득하는 기도, 하나님께 설교하는 기도, 하나님께 윽박지르는 기도, 막무가내 떼쓰는 기도, 저 사람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 혹은 나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하고 구제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 세리가 복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약 저 세리가 복받는다면 저는 오늘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하나님, 나만 복 주셔야 해요. 협박성 기도로 일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천당도 마다하다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수 떨어지면 천당도 싫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에이즈인 것입니다. 이 에이즈가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 결핍증인 것입니다. 이 면역 결핍증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어져 있는 것인가? 답, 위선자를 위한 것이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누가 위선자인 것입니까? 포장된 겸손, 포장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가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온갖 악독과 참소, 괴유를 쏟아내다가 금방 돌아서서 사랑한다고 단긋과 쓴것을 김하여 막 쏟아놓는 이 웃기는 행동이 위선인 것입니다. 이 위선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고 사단과 친구하게 만들고 지옥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종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한 사람을 오늘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오늘 저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 같지 않는 차원 높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생 동안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믿음 좋은 신랑을 붙여주셔서 결혼해서 잘 다니고 있대요. 이런 차원,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균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성균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균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에는 성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과일은 성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대부분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속이 아름다운 과일은 성류입니다. 성류는 그 속이 찬란한 보석과 같은 영롱한 열매로 꽉 차 있습니다. 성류가 아름다운 것은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그 속은 영롱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류같이 그 속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망해버리는 이유, 너무나도 값싼 사구려 은총, 값싼 은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사구려 떠리가 아니라 아무나 아무렇게 아무 사람이 덤핑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영롱한 보석 같은 믿음의 열매를 담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는 영롱한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서반야를 통하여서 이런 열매를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다. 가슴에 보석과 같은 영롱한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이 남겨둔 사람들, 성도야, 너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과 남을 이해하는 이해심과 형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담고 살아야 한다. 너는 구별된 거룩한 열매로 날마다 내 속을 채워야 한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녕 구원과 축복은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악한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을 받고 손해가 가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이익에 편승하지 않고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 손해가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왼밤을 맞아서 오른밤을 돌려주는 말씀을 실천한 그런 거룩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서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고 이익에 따라가고 이익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사도와 시대의 여론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그 반사 이익으로 서려고 하고 스스럼 없이 함부로 조그만 이익이 된다면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돋는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저주하고 욕하는 이 발람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에 편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드 사람, 이때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블레셋의 후예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서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이때는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 이 다윗이 완전 알거지가 되어져서 난민이 되어져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왔을 때 친절하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한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제임을 알고도 있었지만 그를 밀고 하지 않고 오히려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다윗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긋지긋한 우상의 나라 자기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한평생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때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 사람이라고 천대하고 경계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아랑곳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이때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윗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의 힘을 잃고 신발도 못 신고 아주 볼상사납게 혼비백산해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혈기 넘치고 왕성한 힘을 가진 피가 철철 끓는 젊은 청년들이 어이투합해서 강력한 여론을 등에 업고 개혁하자고 바꿔보자고 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반역 앞에 다윗은 맥없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라와 왕자리를 잃어버리고 힘없는 노인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 아닌 피난길을 가게 되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피난 행렬에 블레셋 사람 이때가 함께하면서 다윗을 보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 이때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자기 동족들이 독려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다윗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이때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야 나는 지금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었다. 너는 나 따라오면 너도 죽는다. 너는 한평생 나를 도왔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돌이켜 본 건데 전에도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난 이제 늙고 힘없어서 목숨 부지하기 힘든 파리 목숨 신세가 되었는데 어떡하냐. 정말 미안하다. 이 순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줄 것이라곤 이것뿐이다. 이제 내가 너를 놓아주마. 이때야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너의 퇴직금도 노잣돈 하나 못 챙겨주는 그런 신세다. 네가 나를 떠나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해라. 이 떠돌이가 된 나와 함께하면 아까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의 중성을 안다.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남은 목숨 부지하라고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어지면 이때도요, 사람인데 그만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돈 될 걸 챙겨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누구입니까? 조국을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 배반한 놈이 두 번 배반하지 못할까? 이 다윗을 시해해서 압살롬에게 항복하면 얼마든지 상받지 않을까? 얼마든지 도망하거나 이 집에서 이제 와서 왕이 왜 이러십니까? 왕을 원망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왕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왕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어도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왕이여, 나는 사나 죽으나 왕의 것이오니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아무것도 줄 것 없는 노세한 다윗을 따라가면 죽을 것이 불법한데 이때는 옛 죽은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힘없는, 아무 줄 것 없는 다윗을 여전히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벽화를 그릴 때 이 벽에 붙은 대리석이 그만 깨어져 있거나 금이 나가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다른 대리석을 붙여서 감쪽같이 땜질을 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땜질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 땜질한 부분만 똑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아까운 그림이 그만 손상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밑바탕의 대리석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그 그림이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이 이때의 모습,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때 가진 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성하던 다윗가가 한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으로 난 아들이 자기 딸을 급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혈투기 벌어진, 한순간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진 가문입니다. 다윗이 그만 한눈 팔다가 실수하여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에 몰아서 아주 비열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온 나라에 퍼져서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선지자도 알게 되어져서 책망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파를 몰아서 그의 아들이 군대를 조직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궁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왕궁을 차지한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그 후궁들을 급탈하는 희대의 창극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던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다 배신해버리고 뿔뿔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라곤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 그 출중자밖에 없는 정말 볼상사나운 그런 피난 행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참담한 현실, 떠나보는 민심을 뒤로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자기 정적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퍼붓고 핀잔을 주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까십을 합니다. 이 말하면 나 부끄러워서 문 걸어 잠그고 문 밖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뒤로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나겠나. 나 앞으로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배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부정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 앞에서 이 고개 들지 못할 이 쪽팔리는 현실 앞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엘리엔이 나바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벌거벗긴 채로 아무런 힘이 없이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무기력한 아버지, 이 참담하고도 매정한 현실을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극 이 십자가로 버려버리는 아버지, 그토록 애원하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해도 돌보지 않는 그 아버지, 자신을 허지작처럼 버려버리는 매정한 아버지, 자신을 향하던 얼굴마저도 돌려버리고 돌려앉아서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충성하면서 처참하게 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릴 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가수원을 경영하셔서 가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사과밭을 지키는 독일산 셰퍼드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그만 쥐약을 먹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목줄을 끊어버리고 온 가수원을 미치듯이 빛의 속도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온 농작물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 미쳐 날뛰는 개에게 초등학생인 제가 개 이름을 불렀습니다. 범! 범! 이 미쳐 날뛰는 개가 저의 목소리, 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달려와서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복종이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것. 이 복종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정녕 이 복종의 의미를 깨달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는 두려움과 공경이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발을 이 윗선을 벗고 모든 성도들이 샤하 엎드려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처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조는 왕이 되라고, 이익에 편성하라고, 자꾸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 되라고, 너의 힘으로 현실을 타파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익 중심에서 나눔과 섬김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다윗가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조각나고 파편한 우리 인생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 주실 것입니다. 남들은 끝이 났다, 이제 끝났다, 완전히 몰락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른 이때와 그 추종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빼앗긴 나라와 잃어버린 왕자를 도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창으로, 무기로 이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원수의 발 앞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를 구원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해주시고 승리한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